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에서 노숙 중인 난민들이 당국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스 최대 항구인 피에라우스에서 노숙하고 있는 약 4,700여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어제 항구 관리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사진에는 젊은 남성들이 도로 중앙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며 교통을 방해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주동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유럽연합이 200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낸 지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터키와의 협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치는 그러나 인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며 유럽연합의 난민 계획을 수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럽연합 관리들은 어제 이민자들을 무조건 터키로 송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추방 전 5일간 망명 신청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내 시리아 접경 지역에 로켓 포탄이 떨어져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로켓은 시리아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켓은 터키 국경 킬리스 마을의 한 주택을 타격했으며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는 현지 주민들이 잠옷차림으로 건물 잔해 주변에 몰려있는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수용되어 있는 터키 킬리스 지역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의 포탄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ISIL이 발사한 포탄으로 어린이 등 두 명이 숨졌습니다.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대통령은 이른바 파나마 문서 파문에 따라 국가의 재정 관행을 검토하기 위한 독립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위원회는 국가의 현행 관행들을 평가하고 재정과 사법체계의 투명성 강화 조치에 대해 제안할 국내와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바렐라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바렐라 대통령은 또 파나마는 독립위원회의 제안들을 다른 나라와 공유해 공동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파나마를 세계 조세 회피처 명단에 올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도 그같이 지정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고향인 뉴욕주 경선을 앞두고 후보 지명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젯밤 뉴욕시 외곽에서 가진 유세에서 경쟁 상대인 테드 크루즈 후보가 앞서 토론에서 언급한 뉴욕의 가치에 대한 발언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당시 뉴욕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뉴욕 주민들은 모욕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는 자유주의 정치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는 19일 실시되는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크루즈 후보와 존 케이식 후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경우 버니 샌더스 후보는 지난 5일 위스콘신주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에 대해 샌더스 후보의 구상들은 수치만 제시할 뿐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민들은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의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어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1%가 이 협정에 반대했고 찬성은 38%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협정을 비준하려 했던 네덜란드 의회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는 정부가 의회와 유럽 우방국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 며칠이나 몇 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에어백 사고로 17살 소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녀는 전 세계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미국 내 11번째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미 텍사스주 당국은 지난달 말 2002년식 혼다 시빅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이 소녀가 핸들에 장착돼 있던 에어백에서 나온 쇠조각이 목에 박혀 동맥에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결함이 있는 이 에어백은 일본의 타카타사가 제작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에어백을 장착한 수많은 차량들이 회수 조치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큰 별이 졌다라는 말을 하던데요. 미국의 컨트리 음악의 전설이고 또 미국 대중음악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컨트리 남자 가수 멀 해거드가 어제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향년 79세였는데요. 미국의 주요 언론과 또 외신들이 이 소식을 보도하고 있고 미국 백악관도 성명을 냈습니다. 음악계의 엄청난 손실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기도와 위로를 보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멀 해거드는요, 소외된 미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노래를 많이 발표해서 노동자들의 시인이라고 불렸는데요. 그의 음악과 함께 삶 역시 관심을 얻었죠.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또 외로운 반항아로 자랐고요. 교도소를 드나들 정도로 잦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또 교도소에서 인생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1950년대 말에 이 교도소에서 미국 가수 자니 캐시의 공연을 본 후에 가수라는 삶의 목표가 생겼고요. 또 출소 후에 가수가 돼서 역시 교도소를 돌면서 재소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수가 된 멀 해거드는요, 2008년에 폐암 수술을 받고도 미 전역을 돌면서 순회 공연을 할 만큼 음악과 대중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수상 경력 역시 화려합니다. 늘 중절모를 쓰면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섬세한 선율, 또 사회성 짙으면서도 시적인 가사로 수많은 명곡을 남겼습니다. 4월 6일이 이 가수의 생일이었다는데요. 생일날 생을 마감했네요. 많은 미국인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오늘 아침 기온 12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4월 8일 금요일 대체로 맑겠는데요. 북부 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 기온 4도에서 22도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 하루 종일 맑습니다. 기온은 6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맑겠고 5도에서 19도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역시 맑은 가운데 7도에서 17도 예상합니다. 함흥 역시 맑겠습니다. 7도에서 19도 분포. 끝으로 청진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4도에서 12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멀 해거드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1969년에 발표한 대표곡인데요. 무스코키의 촌놈들, 오키 프롬 무스코키 들어보시죠.
We don't smoke marijuana in Muskogee. We don't take our trips on LSD. We don't burn our draft cards down on Main Street. 'Cause we like living right and being free. We don't make a party out of loving, but we like holding hands and pitching woo. We don't let our hair grow long and shaggy like the hippies out in San Francisco do. And I'm proud to be an Okie from Muskogee, a place where even squares can have a ball. We still wave old glory down at the courthouse, and white lightning still the biggest thrill of all.
Leather boots are still in style for manly footwear. Beads and Roman sandals won't be seen. And football's still the roughest thing on campus. And the kids here still respect the college dean. And I'm proud to be an Okie from Muskogee, a place where even squares can have a ball. We still wave old glory down at the courthouse. White lightning's still the biggest thrill of all. And white lightning's still the biggest thrill of al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나오셨습니까?
파나바 법률회사의 조세 회피 폭로 자료에 중국 최고위층 지도자들의 친인척 이름도 상당수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신임 총리가 국민생활 개선과 행정개혁 등을 주요 목표로 꼽았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파나마 조세 회피 자료 폭로 사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나마에서 유출된 문건들이라서 이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중국 최고층 지도자들의 친인척 이름이 대거 들어있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 파나마 페이퍼스의 문건 내용들이 추가로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 문건이 유출된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고객 중에 중국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앞서 알려진 시진핑 국가주석의 매형을 비롯해서 중국 최고위층 지도층 친인척들도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누가 있습니까?
이 중국 최고 권력 집단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지금까지 이미 3명의 친인척 이름이 들어있는데요.
네.
시 주석과 함께 장가오리 상무위원, 류인산 상무위원 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 주석의 매형은 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서 조세핀 한처로 악명 높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페이퍼 컴퍼니는 말 그대로 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기업 활동은 없는 그런 회사인데 뭐 합법적인 목적으로 설립하기도 하지만 조세 회피나 자금 세탁 또 은닉 같은 불법 활동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네, 조세 피난처라고 하면은 그런 그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세금을 회피하기가 쉬운 곳들을 말하는 거죠.
네, 이번에 시 주석의 매형이 여객 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외에도요, 버뮤다, 케이먼 제도, 또 이번에 문건이 유출된 법률회사가 있는 파나마 등이 조세 피난처로 악명이 높은 곳이죠.
네.
이런 곳은 기업 유치를 명목으로 세금을 현저히 낮추거나 면제해주고 있고요. 외부에서 단속하기도 어려워서 조세 회피나 자금 세탁 같은 불법 활동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시 주석 매형 말고도 또 중국의 장가오리 상무위원하고 류인산 상무위원 친인척 이름도 이번 자료에 나온다고 하셨죠.
네, 장 상무위원의 사위 역시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여객기업 세 곳의 주주였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류 상무위원의 경우 며느리가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한 투자회사의 간부이자 주주로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폭로 자료를 분석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요, 이들 3명 외에도 중국 공산당의 전현직 지도부 8명의 친인척이 파나마 문건에 나온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칭린 전 정협주석의 손녀와 리펑 전 총리의 딸, 그리고 참 중국 사회에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의 아내, 국카이라이가 소유했던 이 별장 관련 회사도 이번 폭로 자료에 올라있다고 합니다.
네, 이 국카이라이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무기징역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 앞서 이제 보시라이는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부인인 국카이라이도 영국인 닐 헤이우드라는 사업가와 사업적 갈등이 커지자 이 독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는데요.
네.
이 국카이라이는 별장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서 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서 설립한 회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웠고요. 그런데 살해된 이 헤이우드의 이름이 이 회사의 매니저로 올라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중국 전 현직 지도부의 친인척들이 폭로 자료에 들어있는데요. 중국 정치권에 파장을 미치진 않을까요?
지켜봐야겠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친인척의 이름이 나온 중국 최고위 지도자들이 큰 문제 없이 이번 사태를 넘길 거란 관측이 외부에서는 많습니다.
네.
우선 중국 정부가 이번 파나마 조세 회피 자료 관련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올라왔던 관련 기사 또 댓글 등은 삭제가 됐고요. 관련 검색어의 검색도 중국 내에서는 차단된 상태입니다.
네.
앞서 홍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폭로 자료 또 시진핑 주석의 친인척의 이름이 나온 데 대한 질문을 받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논평 자체를 거부했었는데요.
네.
이후 중국 외교부가 인터넷에 올린 이 브리핑 자료에는 이 홍 대변인의 이런 언급조차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지도부 친인척들이 실제로 불법 활동을 저질렀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조사가 있어야 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관련 정보를 통제하면서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죠.
네. 그런데요. 이번에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사임한 지도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그민드르 다비드 권로이그손 아이스슬란드 총리가 파나마 문건이 폭로된 지 사흘 만인 어제 전격 사임했습니다. 권로이그손 총리는 부인과 함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조세 회피 목적의 회사를 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네.
총리 본인은 끝까지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일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요. 만 명 이상 국민들이 시위에 참가하면서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이 파나마 문건에는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또 파키스탄 총리, 우크라이나와 아르헨티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등 뭐 많은 전현직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이름이 또 친인척들의 이름이 올라있는데요. 모두 불법활동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최측근을 통해서 2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음모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새 총리가 취임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 베트남에서 10년간 집권했던 응우엔던 중 총리가 임기를 석 달 앞두고 국회의 투표로 결국 물러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베트남 국회에서 응우엔 수원 푹 부총리를 총리로 선출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총리는 공산당 서기장 또 국가주석에 이어서 권력서열 3위의 자리지만 행정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고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습니다.
예, 푹 신임 총리가 어떤 인물인가요?
1954년생인데요. 하노이 국립경제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또 고향인 꽝남성 기획투자국장을 지내면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경제관리학을 다시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국회의원과 총리실 장관을 거쳐서 지난 2011년부터 부총리를 맡았었습니다. 이번에 맡게 된 총리직은 5년 임기입니다.
네. 자, 푹 총리가 총리로 선출된 후에 또 취임 연설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푹 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새 정부는 행정개혁,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 반부패, 영토주권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생활 개선에도 관심을 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임 총리의 개방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최근에 불거진 부패 사태의 척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거란 분석입니다.
네, 전임 응우엔던 중 총리가 사임한 데도 이 부패 사태가 이유로 작용했다는 관측이죠.
그렇습니다. 이 중전 총리는 지난 10년간 베트남의 개방 또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대형 국영 기업들의 부도 사태가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당 내에서 사퇴 압력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중 총리가 올 초만 해도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이 최고 실권자인 당 서기장직에 도전할 거라는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전당대회가 열리자 포기하면서 권력 투쟁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외부 전문가들은 이 개방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발, 또 당내 권력 경쟁도 중전 총리가 물러나는 이유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영 기업들의 부도 사태도 중전 총리 혼자의 책임으로는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원을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이달 경선을 치를 뉴욕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한 대선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미국 정부가 조세 회피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약회사 파이자와 엘러간의 합병이 무산됐다는 소식, 또 플로리다주가 19세기 말에 제정됐던 미혼 남녀 동거 금지법을 폐지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5일에 열린 위스콘신주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하고 또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각각 승리를 했는데요. 다음 경선은 뉴욕주에서 열리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의 경우 오는 토요일 와이오밍주에서 당원대회가 열립니다만 이 다음 주요 격전지는 뉴욕이라고 할 텐데요.
예.
오는 19일 화요일에 뉴욕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되고요. 또 한 주 뒤인 26일에는 커네티컷주와 델라웨어,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이렇게 동북부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네, 이 뉴욕주가요,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 이어서 미국에서 인구가 또 세 번째로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래서 대의원도 많이 걸려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후보들이 이 뉴욕주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291명, 공화당은 95명의 대의원이 이 뉴욕주에 걸려 있습니다.
네.
위스콘신 예비선거가 끝나기도 전부터 이 여러 후보가 뉴욕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더구나 뉴욕주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기반이 되는 곳이기도 하죠.
네.
이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후보는 뉴욕 출신이면서 또 뉴욕을 중심으로 사업하고 있고요. 클린턴 후보는 뉴욕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고 또 버니 샌더스 후보는 뉴욕의 이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뉴욕에서 이 두 후보, 클린턴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아무래도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공화당을 보면요. 최근 먼머스 대학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52%에 달했습니다. 이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25%로 2위였고요.
네.
이 위스콘신주에서 승리했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지지율은 17%에 그쳤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뉴욕시 그리고 인근 이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트럼프 후보가요, 이 불법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다가 몇 시간 만에 말을 뒤집는 여러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높게 지지율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주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어제 롱아일랜드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1만 5천 명 이상이 모여들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1월 토론회에서 이 크루즈 후보가 뉴욕적인 가치를 언급했던 것을 이날 비판을 했습니다.
네, 크루즈 후보가 그 말을 한 게 트럼프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였죠.
네, 그 트럼프 후보가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했던 말인데요.
네.
이 뉴욕 맨하탄에서는 별로 보수적인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이 트럼프 후보가 진보적이고 친민주적 성향을 보이는 뉴욕적 가치에 길들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네.
이 당시 트럼프 후보는 크루즈 후보가 뉴욕인들을 모욕했다면서 9.11 테러에 뉴욕인들이 훌륭하게 대응했었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어제 연설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크루즈 후보는 이 진보 정치인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하지만 뉴욕인들은 여전히 이 발언을 이 뉴욕적 가치에 대한 발언을 뉴욕인들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크루즈 후보는 오늘 뉴욕 북부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네. 뉴욕주 여론조사에서 캐시 후보의 지지율이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요. 좀 의외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펜실베이니아주 여론조사에서는 3위에 그쳤습니다. 이 퀴니피엑 대학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네.
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트럼프 후보 39%, 크루즈 후보 30%, 케이식 후보 24%로 역시 트럼프 후보가 1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식 후보는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상대로 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펜실베니아주에서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를 모두 물리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펜실베니아주가 플로리다 또 오하이오주와 함께 이 주요 경합지로 꼽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고 이 선거 때마다 지지하는 당이 바뀌는 주를 경합주라고 하는데요.
네.
이 오하이오주는 또 케이식 후보가 주지사로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공화당 경선에서 케이식 후보가 유일하게 1위를 했던 곳이 또 오하이오인데요. 이 당연히 오하이오주에서는 이 케이식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을 상대로 했을 때 이기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공화당 경선 성적은 이 케이식 후보가 좀 좋지 않지만 이 본선가에서는 오히려 이 공화당에게 가장 희망이 되는 후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때문인지 트럼프 후보가 이 또 크루즈 후보하고 힘을 합쳐서 케이식 후보에게 사퇴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좀 볼까요?
네, 민주당도 역시 뉴욕주와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 선두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약 10%포인트 차이,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6%포인트 격차로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 클린턴 후보하고 샌더스 후보가요, 그동안 이 상대에 대한 비판을 좀 자제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아, 경선 과정이 길어지면서 비판의 강도를 좀 높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가 어제 펜실베니아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클린턴 후보가 이익단체로부터 선거 후원금을 받고 있고 또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점, 또 상원의원 시절에 이라크 전쟁 안에 찬성표를 던진 점 등을 볼 때 이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네.
앞서 이날 클린턴 후보 역시 이 샌더스 후보의 대통령 자격을 문제 삼는 그런 내용의 그런 의미의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 샌더스 후보가 진정한 민주당원인지도 의심스럽다면서 또 샌더스 후보는 쟁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제약 회사인 파이자가요, 엄청난 액수의 합병을 추진했었는데 결국 이 합병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파이자가 지난해부터 유럽 아일랜드 근거를 둔 제약 회사 엘러간을 합병하는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 두 회사가 합병 협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협상은 액수가 무려 1,500억 달러에 달해서 크게 관심을 끌었는데
네.
결국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네,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이 협상이 무산되는데 이 최근에 나온 미 연방 재무부가 발표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 재무부가 지난 4일 월요일에 중요한 규정을 새로 발표했는데요. 이 규정은 미국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인수 합병을 통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행위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자 파이자와 엘러간이 합병의 득실을 따졌고요. 그 결과 그냥 합병 협상을 끝내기로 한 겁니다. 이 파이자는 엘러간 측에 협상 관련 비용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이 파이자의 엘러간 인수를 두고 그동안 말이 많았죠?
네, 파이자가 이 아일랜드 기업인 엘러간을 인수하려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미국보다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로 본사를 옮겨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조세 회피 방식을 뭐 영어로 inversion, 즉 세금 바꿔치기라고 하는데요. 많은 미국 기업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피하거나 줄인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결국 미국 재무부가 칼을 빼든 겁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도 이 세금 바꿔치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세금 바꿔치기가 미국의 증세 체계에서 가장 큰 단점 가운데 하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많은 미국 기업이 세금을 줄이려고 이 국적을 바꾸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월요일에 나온 재무부 규정이 새로운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요즘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져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파나마에 있는 한 법률 회사가 많은 정치인과 유명 회사의 조세 회피를 도왔다는 의혹이 폭로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세 회피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서요. 흥미로운 법안이 통과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플로리다주에서도 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한 집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동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예.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가 어제 이 같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1868년에 제정됐던 미혼 남녀 동거 금지법을 뒤집는 법안입니다.
네. 자, 148년 만이라고 하죠. 이 법이 폐지된 것인데요. 근데
네.
그동안 플로리다주에서 부부가 아닌 사람은 동거를 할 수 없었나 보네요.
네.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네.
2급 경범죄에 해당을 해서요. 이를 어기면 징역 60일, 벌금 500달러에 처해지게 돼 있었는데요.
네.
사실 현대 들어서는 뭐 사장된 법이나 다름이 없었고요. 실제로 법이 시행된 경우도 드물긴 했습니다.
네.
이제는 불필요한 법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이 지난 몇 년 동안 이 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마침내 지난 3월 초에 이 플로리다 주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미혼 남녀 동거 금지 법안을 폐지하는 법안이 이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하원에서 5명이 반대하긴 했습니다.
네.
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었습니다.
네, 요즘에는요, 뭐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하는 경우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이런 법이 플로리다 주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법이 미국에서 흔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이 중서부 미시간주 그리고 또 남부 미시시피주에 아직 이런 법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요, 이 법은 이 플로리다주의 동거금지법, 그 미혼남녀 동거금지법은 부부가 아닌 남녀라고 이렇게 못을 박고 있어서요. 이 동성애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 그 법안 문구를 보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사는 음란하고 방탕한 행동을 한다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나왔던 법인데 역설적으로 이 동성애자들이 동거하는 건 허용이 됐었다는 거죠.
네. 자, 플로리다주가 이번에 이 미혼 남녀 동거 금지법을 폐지한 그 배경도 궁금하네요.
네, 뭐 생활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뭐 흔히 이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을 바꾸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의외로 이 노년층을 위해서 법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새 법안을 공동 발의한 리차드 스타크 플로리다 주의회 하원의원은 노인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보장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때 결혼한 부부보다는 미혼일 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노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Tish Hinojo가 부릅니다. Don't the Boy 들어보시죠.
Madrugada me ve corriendo bajo cielo que empieza color. No me salgas sola a nombrarme a la fuerza de la migración. Un dolor que siento en el pecho es mi alma que hiere de amor. Pienso en ti y tus brazos que esperan, tus besos y tu pasión. ¿Dónde voy? ¿Dónde voy?
corazón muy lejos de ti. Muy pronto te llega un dinero. Yo te quiero tener junto a mí. El trabajo me llena las horas. Tu risa no puedo olvidar. Vivir sin tu amor no es vida. Vivir de prófugo es igual. ¿Dónde voy? ¿Dónde voy? Esperanza es mi destinación. Solo estoy, solo estoy. Por el monte prófugo me voy. ¿Dónde voy? ¿Dónde voy? Esperanza es mi destinación. Solo estoy, solo estoy. Por el monte prófugo me vo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유명한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와 국제축구연맹 FIFA의 고위급 관리들이 조셉 피난처를 이용해서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전 세계 축구 경기를 총괄하는 국제단체 국제축구연맹 FIF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국제축구연맹 약칭 FIFA는 전 세계 축구 국가 대표 경기와 축구 세계 최고를 가리는 FIFA 월드컵, 또 대륙별 축구 대회, 청소년 월드컵, 여자 축구 월드컵 등 축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국제 축구 경기를 주관하는 스포츠 단체입니다. 스위스 추리히에 본부를 둔 FIFA에는 현재 209개 협회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세계 지도상에 표시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FIFA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축구의 높은 인기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축구를 꼽는데 주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요. 여기에는 바로 국제축구연맹 FIFA의 공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FIFA는 축구를 통해서 개발도상국들과 제3세계에 관련 시설과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이른바 골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요. 여자 축구의 저변 확대에도 많은 투자를 하면서 축구를 통한 평화 구축과 경제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FIFA의 역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축구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20세기 초 축구의 인기가 영국에서 주변 유럽 국가들로 조금씩 확산되면서 경기 종목을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다소 보수적이었던 영국 축구협회 측은 이 새로운 단체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세종대학교 체육학과 이용수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프랑스 주도로 사실은 시작이 됐었습니다. 1904년에 세계축구연맹이 결성이 된 것도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이 됐었고, 처음에는 영국은 이 프랑스 주도의 세계축구연맹에 조금 반발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04년 5월 21일 종주국 영국이 아닌 프랑스에서 국제축구연맹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때문에 국제축구연맹의 공식 명칭은 영어 대신에 프랑스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FIFA의 초대 회장이었던 프랑스의 로베르 게랭은 의욕적으로 최초의 국제축구 경기를 1906년에 열었지만 흥행에 참패하고 말았는데요. 이 때문에 종주국인 영국 출신의 대니얼 벌리 울프리 새 회장에 오릅니다. 이후 심기 일전에서 치른 1908년 런던 올림픽에 8개 팀이 참가하면서 비교적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냈고요. 아프리카 대륙과 중남미 국가들이 차례로 가입하면서 FIFA의 영향력은 유럽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국제 경기를 개최하기는커녕 회원국들이 대거 탈퇴하는 일까지 발생하는데요. 수많은 축구선수가 전장에 나가 희생되면서 경기를 정상적으로 치를 만한 환경이 못 됐던 겁니다. 위기에 빠진 FIFA를 재건한 건 프랑스 사람 쥘 리메였는데요. 쥘 리메가 회장으로 재임한 33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FIFA는 다시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펼쳐진 최초의 월드컵이 대성공을 거뒀고요. 당시 우승컵의 이름이 쥘 리메 컵일 정도로 그의 공로는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듀크 대학교 역사학과 로버트 듀부아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The vision that Jules Rimet, who is the Frenchman who created the World Cup in
1930년에 월드컵을 창시한 쥘 리메 전 회장의 생각은 월드컵이 일종의 UN의 대신이 된다는 거였죠. 각국이 서로 맞서서 경쟁하지만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쥘 리메 회장이 바랐던 것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후 브라질 출신의 후앙 아벨란제 박사가 24년 동안 집권하면서 월드컵 텔레비전 중계권료 수익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FIFA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출범 당시에 작은 건물에 12명의 직원이 일하던 FIFA는 그동안 규모가 몇십 배나 커졌는데요. 제프 블레터 전임 회장의 뒤를 이어서 지난 3월 말에 스위스 출신의 짠니 인판티노가 9대 회장에 취임해서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피파의 구조.
피파는 본부가 취리히에 있기 때문에 스위스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요. 피파의 최고 결정기관은 피파 총회고 각국 협회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총회에서 새로운 회원국의 승인이나 재정 등의 중요한 사항이 결정됩니다. FIFA 산하에는 세계 각국의 축구협회가 등록돼 있는데요. 이들 협회는 다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중미로 나뉘어서 대륙별 연맹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개별 국가의 축구연맹은 거의 모두 FIFA의 영향력 아래 있는 셈이죠. 하지만 FIFA는 각 회원국의 프로리그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국제 경기가 있을 때면 각국 대표 선수들 차출 문제로 프로 구단들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FIFA에 대한 비판.
FIFA는 지금까지 축구가 전 세계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부패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는데요. 국제 조직이라는 특성상 제재가 어렵다는 게 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2015년 5월 27일 미국 법무부가 FIFA와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의 전현직 간부들을 횡령, 뇌물수수, 돈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결국은 제프 블레터 당시 회장이 오선에 성공한 지 일주일 만에 사퇴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FIFA의 비리 혐의에 대한 VOA 뉴스 보도 들어보시죠.
The U.S. indictment includes 47 counts against 14 people covering charges of racketeering, wire fraud, and money laundering.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FIFA 수뇌부의 뇌물수수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 관련자들과 FIFA를 기소했다는 내용의 VOA 뉴스였습니다. FIFA는 또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블레터 회장, 미셸 플라티니 부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8년의 징계를 내리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조세 피난처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과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FIFA가 전 세계 축구 애호가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전 세계 축구와 관련된 모든 걸 총괄하는 국제기구 국제축구연맹 FIFA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tag along. To tag along. It's quite common to bump into people who come to Washington, D.C. from near and far to attend meetings, conferences, and briefings.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회의나 혹은 브리핑에 참관하기 위해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저는 미국 버몬트주에서부터 워싱턴 D.C.까지 운전해서 온 던과 그의 4살 된 딸을 만났는데요. 운전하는데 10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하원 건물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던과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tag along, to tag along입니다. Listen carefully.
You're here out with your daughter. So what are you guys doing?
My wife has some meetings to go to, and we tagged along to see the nation's capital. We've never been here before.
Where are you from?
Vermont.
Oh, you're from Vermont. Okay.
제가 넌에게 딸과 함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So you're out here with your daughter. What are you guys doing? 라고 물어봤더니 넌은 제 아내가 이곳 DC에서 회의가 좀 있어서 딸과 함께 따라왔습니다. My wife has some meetings to go to and we tagged along to see the nation's capital. 우리나라의 수도에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기다리는 동안 구경 좀 하고 있습니다. We've never been here before 라고 하네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tag along입니다. To tag T-A-G, tag along, A-L-O-N-G. To tag along은 누군누구를 따라가다 또는 따라붙다 라는 뜻입니다. To tag along means to go somewhere with somebody, especially when you have not been invited. 본문에서 너는 My wife has some meetings to go to, and we tagged along 라고 했죠.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You're here out with your daughter. So what are you guys doing?
My wife has some meetings to go to, and we tagged along to see the nation's capital. We've never been here before.
Where are you from?
Vermont.
Oh, you're from Vermont. Okay.
네, 본문에서 Donny tagged along 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제가 따라가도 되나요?
Do you mind if I tag along? Do you mind if I tag along?
로라는 초대를 받지 않았지만 그냥 따라왔어. 그렇죠.
Laura wasn't invited, but she just tagged along.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tag along. 누구누구를 따라가다 또는 따라붙다. To tag along.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BB King이 부르는 Why I Sing the Blues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News Today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I've been around.
Everybody wanna know why I sing the blues. Well, I've been around a long time. I've really paid my dues. I've laid in the ghetto flats, cold and numb. I heard the rats tell the bedbugs to give the roaches some. Everybody wanna know.
Thank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05년 4월 7일 오늘. 베토벤의 제3번 교향곡인 영웅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됐습니다. 영웅은 베토벤이 1802년 작곡을 시작해 2년여에 걸쳐 완성한 곡으로 총 4악장으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당시 베토벤은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에게 바치기 위해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유럽의 개혁과 변화의 주도자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 악보 표지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바친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지위에 오르자 베토벤은 나폴레옹에게 실망해 악보를 찢어버리고 이 작품을 영웅 교향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날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을 처음으로 감상한 청중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이 독창적이고 힘이 넘치는 작품에 환호를 보낸 이들이 있었던 반면 이전과는 다른 형식의 음악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걸작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정치적, 사회적 대변동을 반영하는 낭만주의 운동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1947년 4월 7일 오늘,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84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끄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1863년 미국 중부 미주리주에서 태어난 포드는 어렸을 적부터 기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포드는 이후 33살 때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1903년 포드 자동차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1913년 포드는 이동식 조립 라인을 도입해 모델 T 자동차를 생산해냅니다.
There's one car that takes you anywhere you want to go. The Model T.
이동식 조립 라인은 노동자들 앞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여가는 동안 노동자들이 부품을 가져다가 자동차를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동식 조립 라인의 도입으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시간 이상 줄어들었고 이는 자동차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모델 T 자동차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인해 1918년 당시 미국 사람들의 반 이상이 이를 몰고 다닐 정도로 모델 T 자동차는 대중적인 자동차로 자리잡게 됩니다. 자신만의 경영 철학과 방식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의 대중화를 가져온 헨리 포드. 그는 1947년 오늘 84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